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우리 생각에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노아 시대의 홍수가 진짜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물로 뒤덮어버리는 이런 홍수가 진짜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높은 산들을 어떻게 다 덮었으며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만든 그 배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올라탔는데 과연 그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하면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배의 용적 크기를 계산하고 짐승들의 종류별로 다 가르고 이렇게 해서 배에 싣는다면 얼마나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그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성경책, 하긴 뭐 성경책을 잘 안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긴 하지만 성경책을 보다가 이 미심쩍다 이러면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읽어보니까 아, 예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도 훌륭한 신앙 같지만 훌륭한 건 사실 절대 훌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동의해 갈 수 있는 걸 머리 딱 닫아 놓고 무조건 하고 아멘 가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잘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아멘하고 결국 못 빠져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요 그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저기 운동권 출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시간 강의하면서 따지고 들고 대답하고 따지고 들고 대답하고 했던 녹음행도 있는데 그걸 제 조카 녀석이 듣고 있더만은 삼촌 이 여자 대체 누구예요? 왜? 그만하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좀 심합니다. 심한데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어렸던 건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 조잔치우는 게 어려울 정도로요. 조금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차근차근 참 끈질기게 하다가 순간 나도 애를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요. 지금 했던 질문들이 다 답힌 적혀있는 책이 있을 테니까 읽겠느냐고 했더니 읽겠대요. 그래서 줬어요. 야, 두꺼운 거예요. 이 전문적인 책이 되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복잡한 주석이 많이 붙어있는 책이에요. 글자는 깨알같고요. 이 안에 여태까지 했는 질문들이 거의 답변이 되어 있을 테니까 보라고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공세를 취하는 거죠. 몇 장 읽었냐, 어디까지 읽었냐, 자꾸 따지는데 끝내 잘 안 읽는 거 있죠. 읽기가 좀 어려워요. 책이 두텁고, 학자들이 쓴 책은 그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부끄러워 제가 공부를 많이 하다가 결국 다 안 읽고 신랑 따라서 저 대전으로 가버렸는데, 그렇게 머리 아픈 책 아니더라도 저게 지금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뭐 창조 이 정도 차가 들어가 보면 그 궁금한 답변들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것들이 관계되어 있지만 막 간략하게 오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어봅시다. 그 홍수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뭐 천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관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두 말할 것 없이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 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되게 배척하고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딸들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좋아하는 게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생각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 가는 거, 이거는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서나 이런 어떤 성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이거는요 필수고 선물입니다. 근데 부부 아닌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남자들 이렇게 잘생긴 사람 봐도 아 잘생겼네 하고 넘어가고 괜찮죠. 그건 여자들이 가진 복입니다. 남자들은요 그 죽을 지경입니다. 남자들은 누굴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요 그게 아름답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 하는 거는 바로 성적인 아름다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려 그래도 도움이 없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괴롭죠.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할 때 여자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 말이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나시 입지 말고 오세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체로 뭐 목사님이 시시코코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하고 이러다 가능성이 여러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런지는 남자들은 알아요. 이거 뭡니까? 요 어깨만 딱 드러나는 이것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아름답다는 게 그냥 아름답다고 끝나면 괜찮은데 아니요.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느낄 때는 꼭 성적인 아름다움하고 붙어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뭐 대학교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대학교 기숙사에 20몇 명이 사는 아주 묘한 기숙사였는데 여자라고는 밥에 주는 아줌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자들만 22. 여자라고는 밥에 주는 아줌마밖에 없는데 이게 집에서 무슨 아들만 있는 집에서 큰 애 하나가요. 그 밥에 주는 그 우리 모친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친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브라더를 보고 이게 하도 신기하고 하니까 그 놈을 꺼내가요. 메고 익하고 있다가 들켰다 아닙니까? 그게 그때 한번 그랬던 그 일인데 그게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고요. 꼭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름다운 칸이 꼭 성적인 매력하고 요거 꼭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낚시 여성 그런 말도 잘 안 하시 싶은데요. 이게 저 홈에거나 너무 드러나는 옷 보지 마세요 이러면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자들은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하이 옷 입는 것까지. 그래서 아 요런 데 있어서 남자들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거 빨리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자기 부인하고 길을 가면서도 다른 데 눈 가는 게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탓할 건 없습니다만 그런 연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거 정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러죠. 뭐가 문제냐면 잘 보세요. 아내를 삼는 게 문제될 특이 없잖아요. 문제는요 모든 자로 한 사람만을이 아니고요 자기 눈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럼 결혼을 몇 번 했단 얘기예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적 문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를 지적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 때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뭐 잘못됐어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가졌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뭐 이 얘기 나오면 빠뜨릴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인재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 누구죠? 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있었던 분.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갑니다. 연대요? 마강수 씨? 저는 마강수 씨 그래 시끄러워도요 저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구매일신문 사설란에 그분 글 실려있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신문에 어떤 이런 글이 실리나, 이래가 쇼크를 먹었는데, 다른 분 얘기가 그런 글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이 신문에 그런 걸 많이 실었대요. 아마 이런 것들 내용 잘 모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많이 읽었었어요, 그 글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그 장치가, 결혼이고, 순결 개념이고, 정조 개념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령 제한 철폐, 그 다음에 뭐 결혼 제도 폐지, 순결 개념 폐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느 누구와 연령에 상관없이 마음껏 이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아이들한테 쭉 읽어주면서 예, 무슨 느낌이 드냐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껏 기억하고 있는 정답은요. 고등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하나 그래요. 선생님, 개처럼 살자는 얘기네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개처럼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개를 들먹일까요? 스님이 하는 사람은 들은 바가 있더니 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개를 들먹이며 우리 툭하면 사람 보고 개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개가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는 새끼가 자라면요 어미를 몰라봅니다. 그래서 새끼가 자라면 어미하고 경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가 딱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10원짜리 욕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내용이요. 다 같은 내용.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은 지김이 가나요? 지김이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엄마란 뜻입니다. 그게. 자기 엄마하고 그 뒤에 한 마리 붙었는데 이것도 떨어져가 따로 욕으로 쓰이고 이놈도 떨어져가 따로 욕으로 쓰이고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한 욕이 되어 있는데 그 마광수 씨가 주장했거나 그와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런 일에 깨끗합니다만은 조금만 벗어나보세요. 결혼한 남자 여자가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 애인 하나쯤 있는 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통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드라마가 유행했던 게 제목이 애인이었잖아요. 드라마 중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 건 아마 그게 최초일 겁니다. 그 애인이란 드라마가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니까요. 이 사회적으로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근데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 분위기 자체가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 하나쯤, 그 애인은 어떤 애인이요?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이중 결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 사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현대가 그러면, 이 노아 시대 이전에 그 시대가 딱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세요. 3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고 말합니다. 요 말 번역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전에는 육체가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서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였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뜻도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있는 영혼이란 뜻도 됩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리 섰냐 그러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이요. 밥도 예수님이 경험을 안 했더니 먹을 거 있느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계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거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밌는 답은 사흘간 그 계셨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지요 뭐 그랬던 녀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요 방문 딱 끌어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셨으니까 유령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답변은 내가 유령이 아니고 육체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거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만져보니까 있고 먹을 거 드시니까 다 잡수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실 때는 문 열어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또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요 하나의 예지만은 육체가 있는 영,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서는 너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는 걸로 말합니다. 육체를 벗어버려. 이 육체는 불편해요. 제가 막 벽 있으면 못 나가고 그런데 이거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몸은 아마 이런 데 구해 잘 안 받는 그런 몸이었을 겁니다. 뭐, 미루어 짐작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영은 생명.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아니고 영인 거예요. 그래 만들어 놨는데, 이 생명이 뭐가 되어버렸냐니까? 완전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인간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이 돼 하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들죠. 결혼하기 전에 고상한 인간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요. 해놓고 살다 보니까네 완전 짐승이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엔 그래도 살아줬다 그죠? 요즘엔요? 못 살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거의 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는데 여기에 유명하다는 것은 악명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걸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악명이 높았다는 뜻이고 네피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장부, 힘세고 덩치 큰 사람들이었다는 뜻인데 고대에 힘세고 덩치 크다는 거는 곧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신체 구조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뭐 특별히 네피림이라고 그러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악명 높은 일종의 말하면 네피림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하고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권의 권력에 물들어갔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이 사람을 만약에 목사라고 쳐봅시다. 목사가요 도저히 목회를 못하고 아니 심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두 가지 있다면 첫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목사님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절대 용서 못할 죄 첫째가 뭐겠어요? 간음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다 그죠? 전달기 말해서 두 번째는요? 돈 문제죠? 여기 걸리면 목회 못합니다. 근데 이 돈 문제하고 권력 문제하고 늘 관계가 좀 깊어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 돌보는 데는 별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정치 하는 게 뭡니까 주로? 뒤에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섭을 해가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목사 못 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두 가지에 걸려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모두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성적인 건 뭐 그렇게 범죄가 심각한 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결혼하는 거요. 저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한 집에 따로 이리저리 살고 몰래 저 간음을 행하고 간음요. 여성 간음 가면 사람들 웃습니다. 간음이 뭐예요? 로맨스인가요? 우리 사회가 일종의 그런 풍토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왜 저 공무원들한테 전화 걸어가 무작위로 전화 걸어가지고 돈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네요. 나 그거 보고 참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전화 와가지고 당신 어떤 남자하고 여관에 갖다 놓은 거 사진 찍혔으니까 돈 붙일래 안 붙일래 이러면요?
재판 걸렸어요. 재판 걸렸고
재판 걸렸고 재판 걸렸고 재판 걸렸고
내 같으면요, 아, 붙이지요. 하고 전화번호 저게 하고 계좌번호 받아 적을 것 같아. 받아 적어가, 그 다음에. 이놈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신고 하나 안 들어간 채 돈 붙인 사람이 그리 많았다는 거야.
네.
자기도 놀랬대, 그래. 맞아요. 자기도 놀랬대는 거야. 많이 올라갔네, 그동안에. 요번에는 주로 500만원 정도인데. 많이 올라갔네, 그 사이에, 그죠? 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좀 행정을 했거든요. 잊어버린 말. 그게 이제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도요, 뒤에서, 그런 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소동고문화가 멸망당한 죄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노홍주예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요, 이놈입니다. 광야 생활하고 마치고 들어오다가 한꺼번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유도 이거예요.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약간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잘 간직하되, 좌우간 결혼 테두리에서 딱 벗어나면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 삽니다. 여자분은 오히려 조금 낫긴 한데도, 잠깐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생각이 심각해요. 작은 홍수의 원인을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평소 실력으로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그 과정을 좀 나눠볼 테니까요. 날짜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는 과정,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속에서 터져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를 전부 물로 덮는 데 걸리는 시간, 며칠쯤 걸리겠느냐. 그 다음에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이 다 물에 빠져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물이 지구를 덮고 있어야 할 기간이 얼마쯤이어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야 되죠. 물이 내려가고 줄고 지표가 드러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쯤이어야 하는지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하든지 상상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비가 쏟아지고 땅 속에서 물이 터져오르고 이러면 얼마쯤 걸려야 지구를 완전히 덮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40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40이 정말 실력으로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음 어려운 거. 그러면 물이 그렇게 지구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이거 며칠쯤 유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200일이나요? 빠지는 거 말고 물이 완전히 지구를 덮고 있는 기간, 이게 얼마쯤 돼야 이 홍수가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수중생물은 안 죽습니다. 죽는 놈도 많이 있지만 수중생물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물도 많겠지만 수중은 일단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네. 에르상이 있죠, 다. 그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완전히 물로 덮여서 얼마쯤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죠? 성경에는요, 그 기간이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막, 꼼짝 못 하는 겁니다. 110일 동안 완전히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물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없죠.
네.
그게 이제 복잡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구의 지형 자체가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지형 자체가, 지난번에 에덴 동산의 그 강 얘기도 하면서 했는 그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지형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각 변동이라는 것들이 이 홍수 기간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이 주로 내려가는 것보다도 어쩌면요, 지구가 다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면이 낮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든 될 것 같아요. 홍수는 우리가 알지만 이런 날짜 개념은 잘 없는데 나중에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대강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줄이 들어가는데요. 150일 걸립니다. 150일 걸려요. 지금 식으로 생각하면 더 걸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15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 그 하는 거는 작은 상황은 지금하고 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는데 자관 좀 다를 거라는 전제 하에서 그게 150일 걸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고요. 제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육지에 닿고 땅이 좀 말라야 안 되겠습니까? 땅이 말라서 나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물 빠지는데 150. 일단 육지가 드러나서 배가 닿았고 닿은 그곳에서 땅이 마르길 기다려가지고 나오는데 기다린 기간이요. 여러분들은 저 상상력을 동원해가 이런 글 또 못 쓰겠다, 그죠? 대통령이 감히 잡히줘야 뭐 소설을 쓰든지. 며칠요? 그러니까 며칠. 빨래말로 대신 말라 그래? 51년? 성경에는 이게 57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고 난 다음에도요, 이 땅이 완전히 마를 동안에 57일간 배 속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요, 줄 타고라도 어떻게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래가 다 더해보면 홍수 시작과 완전히 끝나는데, 1년하고도 열흘이 더 걸립니다. 네? 1년하고 열흘. 근데, 그게, 그, 달력처럼요, 몇월 며칠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몇월 며칠에, 요 날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그, 이거를 잡은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이런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수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날짜에 맞춰가면서 길까지 이렇게 잡아가면서 글을 쓸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감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록을 받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기록이 있었단 뜻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모세가 자기 머리로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글들을 쓴다는 것은요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홍수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잘 안 믿고요.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전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와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얘기가 원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얘기를 이 성경의 얘기와 이렇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바빌론 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데, 홍수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었다고 말하는데, 저쪽 바빌론 철화에서는요,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실수로, 일단 홍수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신들이 싸우다가, 어느 놈이 홧김에 그냥 일종의 신들 문제는 신들이 싸우다가 일으킨 게 우리에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끼리 싸우면 저끼리 싸울 일이지 왜 이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실수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는 이 성경은 홍수 기간을 1년 10일로 잡는데 그 바빌론 스트라이는 딱 40일입니다. 40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기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의 크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크기는 영락없이 지금 대형 유조선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 이 비율이요.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유조선하고 비율이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바빌론 설화에 나오는 그 방주의 크기는요. 직육면체입니다. 아니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만들어가 배 바다에 띄우면요. 이게 만약에 이래 굴러버리면 이 구르기도 쉽고 한번 굴러버리면 원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이즈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물의 출처를 말할 때 성경은요. 하늘에서 쏟아진 것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창을 말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다시피 해가지고 쏟아졌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 지품의 샘 땅속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쪽 바벨론스라에 보면 바람, 바다, 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바다, 그 다음에 비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홍수가 정말 저 특수 상황이었다면 바벨론 설라는 그걸 설명을 못하는 셈입니다. 그 외에는요. 성경의 주인공은 노아지만은 그쪽 주인공은 누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래 요런 두 얘기를 놔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원본이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는 방금 이런 차이점을 얘기드린 거는 하나는 성경은 사실에 가까워요. 기간도 그렇고 배의 크기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사실 쪽에 가깝고 이것이 실제와 좀 안 맞거든요. 그 바다에 그렇게 오래 뛰어야 할 방주가 정육면체라는 이런 점,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가 이거 보면 실제보다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더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먼저 된 이야기일까요? 답이 쉽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전해지면서 점점 원전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노홍수는?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성경이 더 가깝네요.
그래요?
네. 둘 다 될 수 있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기는 알기가 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신화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내려오는지
바벨론이죠. 지역도 흡사합니다. 홍수가 났다고, 성경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 지역이나, 그, 서사시에 나오는 그거나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전전에 말씀드린 거, 그것만 좀 달라요.
그 전문체가 바다에 있으면, 딱 반이 잠겨야지.
반 잠겨서도 안 되고, 더 잠겨야 되죠. 떠 있으려면. 예. 떠 있으려면 많이 잠겨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밑에.
아, 물론 그 정육면체로 됐다는 거는, 이거는 현실감이 없는 표현이죠. 그리고 신들의 싸움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보다는 신화 쪽이고 상상력이 더 가미된 어떤 이런 유형입니다. 그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현실에 가까운 것과 그 다음에 좀 현실에서 멀어진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원본이냐 그런 얘기죠.
어떤 원본을 생각하는 것이죠. 원본인데
두 이론이 다 말이 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있는 거는 이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말도 되고요. 또 어떨 때는요. 황당한 것이 더 원본일 수도 있다며요. 이 두 개를 조화를 시켜보셔요.
황당하기로는 성경도 사실 황당하죠.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덜 황당하죠. 시간이 좀 되면 고무사님은 이제 이런 가지고 한참 하면 정돈 되는데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게 간단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요.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원본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원본에서 멀어져 갑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요. 황당한 게 먼저입니다. 황당한 게 먼저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좀 발달되고 하니 감이 되니까 이 황당한 얘기를 차츰차츰 사실적으로 맞춰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저 9만리 9만리인가 뭔가 모르겠네요. 해저 2만리인가 보다. 처음에는 그게 저 어느 작가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이 세월 지나면서 차츰차츰 현실화돼 가거든요. 그 이야기에 나왔던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간 배가 나중에 잠수함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서 점점 현실에 맞게 고쳐져 나가죠.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시작을요. 허구에서 시작을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정확하게 기록한 게 원본이고 세월 지나면 사람의 말을 거치고 지역이 달라지면서 점점 실제에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농수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각인이 있어서 그걸 자세히 묘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요, 그런 큰 배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대만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허구가 먼저입니다. 그런 허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췄다 이래 되죠. 그런데 실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가 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 성경이 더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원본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원본이었었고 이 비슷한 얘기가 주변으로 번져나가면서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이야기는요. 나라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어진 이야기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모아가지고 가장 현실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쪽으로 돌아가면 이 노아홍수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없는데 아주 멀어진 이야기 하나 있긴 있어요. 왜 저 어떤 저게 스님이 시주하러 왔는데 누가 뭐 박대해가지고 내쫓아버렸더니 나중에 뭐예요 이거. 그 홍수가 아니고 뭘로 된지 모르겠는데 땅이 뒤집어져서 물바다가 되고 가는 얘기가 전용 하나 있어요. 뭐 그런 말 적어놓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주변 얘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고대인들이 남긴 그 글 중에서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노홍수의 기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제일 수치가 묘한 게 그 배의 크기입니다. 그럼 방주 길이가 얼마나 되죠? 규빗은 뭐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40cm에서 50cm로 보면 되는데요. 뭐 50cm로 보시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요. 300규빗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50m입니다. 배 길이가 150m예요. 가만히 있어라. 150m 되는 배 혹 보셨어요? 대형 군함 외에는 없습니다. 유조선하고요. 그럼 유조선에 사람들이 몇십 명 타는데요. 이 앞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요. 배에서 앞에서 뒤로 가려면요. 못 걸어 댕깁니다. 그래서 다리만 타고 다녀요. 뭡니다. 유조선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 기름 실으러 갈 때 하고요. 올 때 하고, 물론 무게차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유조선이요. 이걸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밀립니다. 상상이 돼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유조선이 바다에 가만히 떠가 있으면요. 뒤로 밀려요. 이 돌아가는 속도에 못 따라갔어요. 그만큼 이게 등치 큰 겁니다. 그래서 뭐, 기름을 실으러 다니는 저 배가 엄청나게 큰데요. 고대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게 노아 평생이 몇 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했던 얘기 또 해야 된다. 노아는 우리보다가 나이만 900을 더 산 게 아니고요. IQ가 우리보다 10배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노아의 IQ가 높았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죠? 예?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요, 우리 머리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짐승들 이름 몇 마리 정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혀봐, 조용히 해줘. 여러분, 짐승 이름 몇 마리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뭐합니다. 우리 큰 어머니는 큰 집에 아들인가 다섯이 며칠 모르겠다. 야 이름을 다 못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첫째부터 쭈르륵 불러가다가 걸리면 암컷이 하고 부르거든요. 소장 안 하면, 그, 아, 자기야, 뭐, 몇 명 되는 거, 이것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순서대로 불러가다가 걸리면 부르고 이러는데요. 임원이 가지고, 이만한 점수는 이름 못 붙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어느 놈한테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를 기억을 못 해서라고, 못 붙여요. 근데 아담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우리 머리하고는, 상상도 못할 머리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여 저게 무거운 머리를 이고 다니면서도요, 평생 써봐야, 예? 1%. 진짜 머리 나쁘네. 3%는 써야 정장이라고. 에이, 아이, 아이, 그 다음에는 많이 쓰면 한 10%까지는 봐주던데. 보통 한 3% 내지 5%만 쓴대요, 이 머리를. 5% 쓰면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러면 쓰지도 않을 머리 왜 그리 이고 다니세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가지고요. 교통사고 나보세요. 이것 때문에 맨날 목 뒤에서 보잖아요. 쿵 하면. 여기 가벼우면 안 그런데 여기 무겁거든요. 이 무거운 머리 쓰지도 않으면서 평생 왜 쥐고 다녀요? 답은 간단해요. 아담은요, 이거 다 썼을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수면과 단축되고 줄면서 이것도요, 쓰지 마! 용돈 잘 주다가 사고 치면요, 용돈 줄 아픈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 배 어떻게 만들었겠냐 싶은데, 다만 그 고대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IQ 100, 120, 이것만 해도 괜찮다 그러는데요. 한 200, 300쯤 되는 사람한테는 상대 뭐합니다. 근데 200, 300이 아니고 2만, 3만 가면요. IQ 100이, IQ 뭐 몇만 하면 상상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아가 큰 배를 만들어서 살아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노아 방주하고 비슷한 배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최초의 배가 1833년에 만들어집니다. 1844년이네요. 영국에서 이 배를 만드는데, 영국이 저게 여러분 영국에는 그와 저게 영국의 그 저게 왕자들이요, 육해 공군 중에 주로 어디 갑니까?
해군.
어, 해군이잖아. 육군이 한 거고. 우리 생각에 왕자쯤 되면 육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육군을 해야 되지. 이상하다, 저 친구는 왜 자꾸 해군을 가나? 전부 해군장인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육군이 강하고 해군이 뭐 악세사리처럼 따라붙어 있지만 영국은요 해군이 주축입니다. 대영제국 뭐 건설 전부 누가 합니까? 전부 해군이 하는 거거든요. 바다로 나가서 세계를 잡아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영국이 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9세기에요.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때쯤에는 배 만드는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배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영국에서 19세기에 비로소 방주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요. 그 이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바다에 오른쪽으로 떠 있어야 할 대형 배는 방주의 저게 규모가,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말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 비율이 이렇게 딱 맞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군함이나 이조선은 거의 다가 그 비율입니다. 노아 시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지금으로서 계산돼서요, 뭐 5-6천년도 도울 수 있는데, 그 오랜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 비율을 알고 만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거나 노아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 전제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 고대의 이 원시인들처럼 살다가 BC 3000년경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래가 왔다는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 앞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 얘기를 쭉 해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저 질문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연결합시다. 홍수 이전에 그 예를 들면 지금 이 지구상에 불가사의가 많은 이유는요, 왜 불가사의냐니까 지금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하겠다. 왜?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요. 이해가 많이 있어요. 있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그것이 깡그리 사라지는 겁니다. 깡그리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시 굴 속에서 원신처럼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다시 문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적어도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이후의 역사만 우리가 압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전에 게 만약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면 놀라게 되죠. 그래서 놀래서 하는 소리가 이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점잖은 표현을 바꿔서 야 이건 불가사이다 이러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 시간에 제가 이야기 좀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확인 한번 하셔요.
노아가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요?
아, 그랬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노아가 아니고 아담.
아담.
아, 옛날에는 이런 실수 안 했는데요. 요새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아, 그 아담으로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수준이 아담 수준이나 노아 수준이나 그 시대는 그 같은 시대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새 가끔 제가 어느 시간에 설명 전에 완전히 사람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아예 저 사람 이름 바꿔서 죄송합니다고 내 반드까지 자랑 하나 올려놨는데 야 가끔가다 요새 사람 이름 거꾸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하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자기 집 전화번호 잊어버리는 건 정상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건 잘 안 쓰는 번호거든요. 아니요 그건 정상이에요. 뭐 그래놓고 어떻게 합시다. 한 10대 정도 됩니다. 10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연대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 사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뭐 고조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요. 10대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싸워도 못해요. 다 촌수가 이리저리 다 걸려들으니까. 잘못 참았다가는요, 일러준다, 이래갖고, 이제 길 찾아보면요, 바로 걸려요. 지금 혹시 여러분 성씨 가지고 치면요, 조상 때하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몇 대 정도? 지금 우리나라 성지는 오래된 성이 대체로 30몇대 정도 됩니다.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요, 한 30몇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 덮어가지고 펴보면, 이렇게 걸리면, 아, 니는 요리 됐구나, 나왔다는 게 많습니다. 우리 촌수별로 안 먹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홍수 이전 시대 같으면 아마 그보다가 더 재미있을 겁니다. 촌수 때문이니까요. 아마 궁금할 거 많을 텐데 짐작이 좀 일찍 왔으면 많이 해결되었을 텐데 이 마지막 시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수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이 잘 믿고 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허구거나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꼭 그렇게 해뒀다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가 제가 보기에는 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이 되게 8장 21절을 보세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속이 시원하다 이랬을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 막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냥 막 온 세상 사람들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하신 분. 지금도 우리가 잘못 걸리면요 뼈도 못 치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다시는 안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사람 때문에 동물을 멸하는 일을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잘 한번 써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이면요. 내가 이렇게 심판을 행했으니 이제 이것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 않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놈들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해도 이 녀석들이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안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 포기요. 포기죠. 포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이들 저게 야단치고 꾸중하는 것도요. 이 야단쳐가지고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야단치지만 바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괜히 양만 오르죠. 고함수 사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에 그 저게 아주 고약한 시아버지가 있었나 봐요. 같이 사는 며느리가요. 그렇게 좋은 면이라 며느리랍니다. 근데 맨날 구박이래요. 그런데 나가 사는 둘째 며느리는요. 세상에 그렇게 못됐답니다. 근데 그 못된 며느리한테는요. 절대 고함도 안 치르고 말까고 싫은 소리 안 한대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는 날마다 고함 일어서고 애를 미게 사면서 둘째는 나가 사는데 왜 그렇게 잘 해주냐 그러니까 한단 소리가요. 그게 어디 인가이가? 그게 어디 인가이가? 가더랍니다. 그래,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 저건 상대도 안 하고 막 제끼 놓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진짜 좋은 인간인 자기 며느리가 자꾸 이를 먹인단 말이에요. 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해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잘못할 때마다 심판했다가는요 잘못하면 시도 안 남겠다 싶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불쌍하잖아. 포기했는데
누가 불쌍해요?
아니 하나님이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맞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렇게 포기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포기하는 것이지 사랑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심판은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면 누가 불쌍한데요?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하나님이 불쌍한 게지. 왜 자기가 불쌍한데? 저는 좀 맞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걸로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이 홍수 때 살아남은 이 장본인들이 그대로 있을 때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바벨탑 사건은요, 홍수 이후에 또 온 인류가 단합해서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바벨탑 어떻게 했어요? 에 참네, 그건 보지 말고 막 노는 거 다고 쳐다보고 인상 보고 해야 되나 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그거는요, 온 인류가 단합해서 다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뭐 생각을 해요? 허탈요? 당연히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요. 내 뭐라 하도 봐라. 이 인간들이, 이런다 했지.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래도 심판은 안 한다 했잖아.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해요, 안 해요? 아니, 성경 좀 안 하는 거 아니겠지만. 아, 이거 깨가 많아가지고. 방법을 바꿨죠. 심판하긴 했죠. 그러면 그 심판의 방법을 바꾼 의도가 뭐예요? 일은 중지시키되,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심적에 다루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지는 시키되, 사람은 절대 안 다치게 해요. 왜요? 홍수 때 그 일련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들 소개하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 바벨탑 사건 이래 올래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뭉개버리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 태권도 하듯이 이래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아니, 뭐, 원수로 쌍멸하던 분이 그것 좀 죽는다고 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그 사건을 징계할 때에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맥힌 방법인지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전부터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설가, 작가가요, 언어를 조작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 그런 내용을 담은 최초의 인물이 동물농장을 쓴,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 누구야? 조지 오웰. 이제 상식에 능한 사람이 이제 또 안 나왔다.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최초로입니다. 최초. 어느 소설에서요? 조지 오웰의 1984에서요. 저 1980년도 초에 한국 사람들한테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광고 문헌을 제가 어디가니 기억을 하는데요. 1984년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신 분 보라 그 말입니다. 악몽이만 한 열몇 가지 쭉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잘 안 고시키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러고 있는데 저 밑에 항목 중에 하나가 어디 걸렸느냐 하면 언어 조작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 언어학도 제가 그 말을 고시켰죠. 거기 고시키기가 그 책을 공개합니다. 그 책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전에 등재된 현대어 중에 뭐가 있죠? 한 개만. 가끔 신문사설에 이 글자 가끔 등장합니다. 그 책에서 나온 단어예요. Big Brother. 큰 오빠예요? 괜히 어디 글 나오는데 Big Brother 하는데 뭐 큰 오빠 이겼다가 무시하다는 거예요. Big Brother가 뭐예요? 김일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김일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전제주의 국가에서 모든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모두 형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브라더 중에서 좀 빅브라더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요 모든 권력을 틀어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그 큰 오빠 패턴 큰 겁니다. 조종호의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사회를 그 설명을 했는데 그 한쪽 뒤통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언어를 조작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잠시 보여줍니다. 그 소설이 몇 년도에 쓰여진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보다. 그건 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데 이분이 이런 소설을 쓴 게요. 1948년입니다. 소설을 써놔놓고 이 소설의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고민하다가 끝자리 두 개를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1984가 된 거예요. 그래 된 건데 이 소설이 장차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언한 책이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다고요. 1980년대 초반에. 근데 그 조지 오웰이라는 그런 글을 쓴 작가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에 겨우 언어 조작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신 이야기를 그 소설에 잠깐 초보 수준으로 넣어놨는데 그럼 그보다가 3000년도 된 과거에 이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 혼란을 사용했다는 이 생각이 이게 사람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쓰셨냐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다시는 안 한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물로 다시 심판 안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걸 그만둘 분이 아니에요. 안 한다 했으니까 안 하죠. 정말 끝까지 안 합니까? 마지막 한 번은 남았습니다. 약속대로요. 물론은 안 한다잉. 박정희 대통령 닮았나 보다. 옛날 박 대통령이 마지막 그 저게 그 유세 알아다닐 때요. 내가 탈시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 표를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 고지대로 들었어요. 아, 여분만 한 번 더 하고 안 나올 건가 보다. 그리고 표를 마지막 표를 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탈시는 표 구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안 하고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국민들한테 표 구글 안 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대통령으로 모셔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나쁜 경우고. 하나님도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물론은 다시 심판 안 한다. 그 말의 의미는요. 마음이 아프다는 뜻도 담겨있지만 끝에 가서 최후 심판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 몇 가지 이유는 바벨탑이 그 죄악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탑을 4차 올리자 그런다.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유는요. 다시 홍수가 나면 하늘까지 높아진다라는 의미보다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홍수가 나면 도망갈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시는 홍수가 없다 했는데 그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래가지고 죽었다 하더라. 만약에 또 생기면 어떡하냐. 도망갈 길 찾자. 그래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탑을 만들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만들어간 거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땅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우린 안 흩어져.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요. 흩어지지 말자 하고 버티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는 꼭 반대로 가는 사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막기가 어려우니까 막자 그런 뜻을 하신 얘기죠.
어떤 일을
하나님 어떤 위험되지 않았나 그런 어감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말 같은 그런 어감을 좀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너무 고민 안 해도 되지 싶다. 그리고 이제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6장 8절을 일단 보시고요. 8절하고 9절 두 개를 보세요. 우리는 홍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인이 되어야 하고 뭐 그런 얘기로 가면 공갈 비슷하다 그죠? 만약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들려집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6장 8절 9절 두 개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8절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면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끄트머리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아 편에서 살아난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전부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걸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다양한 생각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묘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멸하면서도요. 그 한쪽에 아픔이 있고 다 멸할 수 없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이것을 노아가 알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걸 발견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 노아 혹은 노아가 됐을지라도 노아를 살려야 한다라는 이 생각은 노아가 그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 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걸 다시 노아 편에 노아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절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는 이게 양쪽으로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노아가 의인이고 순종했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살려야 할 이유가 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모독의 틀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뻔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오만작당을 다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요 사라와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사라하고만 딱 관계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나 아니면 저의 애굽의 바로가요 이 사라를 부인 삼기 위해서 데려가거든요. 둘 다 잠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 자기 누이동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비멜렉하고 바로하고 지길롬하고 지기듯이 덤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억울하잖아. 자기들은 아무 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요. 있어요. 이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야 할 통로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입니다. 바로도 몰랐고 아비멜렉도 몰랐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이뻤으니까 그랬을 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을 죄입니다. 이게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내려가서 저 누굽니까 그 헤롯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유아학살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뭐 표면상으로는 헤롯이 악하죠. 그러나 헤롯을 뒤에 충동질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버티는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뱀의 소행이란 말입니다. 지금 뱀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틀어막으려고 버티려고 저렇게 용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가 싹 내려버렸다? 이러면 누가 도와하는데? 네? 저런 줄 알았다 이러고 깨춤을 줄게 너무 사판이거든요. 그거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한번 하셨던 그 약속은 길을 쓰고 지키는 분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노아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전부 말씀으로 다 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살려라 배 만들어라 짐승 실어 그럼 기름 뭐 있어 싹 없애고 그 다음 다시 하면 되지요. 혹시 옛날에 상고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수산 놓다 툭 하면요. 들고 다시 놓기를 이러잖아요. 주로 어떨 때 쓰죠? 부르는 선생님이 자기가 틀렸을 때. 부르는 선생님은 안심하고 나요. 저 놓다가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들고 다시 놓기를 하면 아들 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 저 군대 저 난리 났는 것 중에 리셋 증후군이란 말이 나오네요. 리셋 증후군. 뭔가 했더니 간단해요.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다가요, 성적이 형편 뭐 자꾸 나쁘면요, 리셋도 버튼 있잖아요. 컴퓨터 부팅 다시 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완전히 들고 다시 놓기를이라, 여태까지 잘 안 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리 안 하고, 노아를 본래가 배 만들게 만들고, 홍수라는 과정을,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찾았더니 누가 걸렸는 거니까? 노아가 제일 나았더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이게 의인이었고 순종한 것도 말이 맞지만 반대로요. 하나님 편에서 필요에 의해서 찾으셨다는 것도 맞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난 것보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던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고 애를 쓰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9일 다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게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문 침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부분 그 지역에 국한된 홍수이었는데 이걸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은요 성경 본문 내용하고 맞춰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점이 안 맞는다면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문 침수라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침수가 온 세상을 덮은 게 150일을 계속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110일이 그냥 덮여 있었고 감하는데 150일 걸렸다는 이 거는 부분 침수라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한 군데만 땅을 덮고 그냥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이 좀 잘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 새를 태웠다는 거. 날짐승을 태웠다는 거. 부분 침수라면 날짐승 태울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는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에, 이건 거짓말이네 그죠? 홍수는 매년 나잖아요.
근데 그 홍수가 그러니까.
규모라도 홍수지 뭐.
홍수가 안
노아 때와 같은 이런 홍수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적인 지역적인 홍수는 노아하고 같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홍수에 대한, 저, 논의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모임에서는 그걸 간략하게 그냥 짚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궁금한 게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저, 찾는 노력도 조금 하셔요. 찾는 노력도 조금 하시고, 창조과학회 쪽을 통해서도 찾으면 답이 많이 있을 테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제 홈페이지 가셔요. 가셔서 창세기 이 부분을 찾으면 제가 받은 질문은 꼬박꼬박 그 본문 하나하나의 설명을 다 달아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결론을 맺읍시다. 그 노아 홍수는 우리가 홍수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이게 용어가 없어서 홍수지 이건 홍수가 아니에요. 홍수 아니면 뭔데? 물재앙 홍수보다 더 약해 보인다. 이건 용어가 없어서 그냥 홍수라고 표현된 거지 우리가 홍수처럼 생각하면 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아까 이제 IQ나 나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이가 10분의 1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세상이 그 이전에 좋았던 세상이 10분의 1만 남기고 10분의 9는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이게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옛날에 그거 저기 북한에 무슨 땜요? 평화댐 우리 만들 때 그 북한에 무슨 댐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것 댐 터지면 서울시가 어찌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 보고 있으면요. 아 진짜 겁나는 거였거든요. 고성 빌딩들이 다 무속이 잠기는데요. 그것만 보고도 왁 했는데 그런 홍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가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재앙 이건 홍수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용어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홍수라고 말하죠.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맛이라도 좀 보려면 영화 좀 보세요. 여기서 몇 가지 있잖아요. 투마로우 영어로는 tomorrow인데 우리말 제목은 tomorrow인가? 그거 있고요. 또 네, 비슷비슷한 영화들이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거 제가 그 마지막 장면 어프 본 거 있는데 딥 임팩트 그거던가요? 보세요. 영화 도움이 좀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의 마지막을 가져오는 장면을 그렸다고 해도 도움 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가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홍수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을요 끌어다가 갖다 묻은 겁니다. 그래서 원유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요? 엄청 많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묻어가지고 굳이 봐가지고요. 400번을 갖다 끌어 묻어도 넘을 만큼의 원유. 단순 계산으로 400이지 좀 더 따지면 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배 8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은데요. 그 많은 인류를 한꺼번에 갖다 묻어야 가능할 만큼 많은 원유가 땅속에 있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얼마나 번창했을 것이며 그것을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갖다 묻었을 것인지를 그냥 얼추없이 우리가 짐작만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생각하고 궁금할 거는 막 맞춰놓고 하시든지 또 따로 공부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기다리십시오.